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것을 확실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한 편지 속에서 보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자라고 편지를 썼고요. 또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가 되게 하자라고 교회를 격려하였던 편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역시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온통 지옥에 가는 영혼들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 후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한해 우리가 달려갈 목표는 111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루에 한번 유일하신 주님을 증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가는 주제 성구는 오늘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동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날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찌나 부부 금실이 좋으신지, 그리고 이웃들에게 얼마나 착하게 선행을 베푸시고 사는지, 참 그것이 좋아서 하루는 산신령이 나타났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시가 되기까지 소원 세 가지를 말해라. 어떤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평생에 고생하면서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소원 세 가지가 이루어지겠다 생각하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원을 말하려니까 이것도 말하고 싶고 저것도 말하고 싶고 온갖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12시 가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할머니가 혼잣말로 아유, 배고파 죽겠네. 소세지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만 이것이 소원이 돼가지고 소세지 큰게 하나가 갑자기 앞에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 소세지 하나를 소원 하나로 써버리는 할아버지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그만 홧김에 평소 버릇대로 아유, 이 소세지 할망구 코에 갖다 붙어버려라. 이게 두 번째 소원이 돼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살 때까지 살았으니까 부치고 살아. 얼마나 살겠어. 근데 할머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대로 살수 없잖아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는 마지막 소원으로 그 소세지 할망구 코에서 떨어져라. 결국 남은 건 소세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동화이지만 올 새해 2018년에 여러분의 소원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소원이 많으면서 소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삶을 정리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오늘 10장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 언제 어디서든지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소세지가 아니었습니다. 뭘 말할까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얘기하여도 그 그분은 늘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안에 소원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두고 소원을 정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콜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신앙의 디렉션을 정해놓고 달려가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위트니스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위트니스 처치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교인이 있는데 성도가 있는데 나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어찌 생명의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Chosen people.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이 뉴욕에서, 이 시대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만큼은 유일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인가?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죄인을 구하려면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의 길로 들어와서 죄인을 구원해 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의 세상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인 나를,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인가? 똑같이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역사는 AD와 BC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AD와 BC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기 후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점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17절에 보았더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만났으니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알지만 이 사실을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예수가 말한 그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손대지 않겠다. 그러나 제자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잘려가는 것, 몸이 태워지는 것. 그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고 들은 대로 자기가 만난 그 경험을 그대로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은 14절의 말씀, 이걸 한번 거꾸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믿음이 생겨날 수 없고 믿음의 사람이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설교 CD 만들어서 말티에다가 갖다 놔야 되겠다. 유튜브 동영상 잘 만들어서 그거 자꾸 올려야 되겠다. 그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루에 한번 예수를 증거하자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내 언어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경험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동토오는 갈릴리 바닷가 앞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 동일한 질문을 세 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주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 물으셨던 것, 그리고 세 번 대답을 요청하였던 것, 그리고 거기에 답변을 살짝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은 분명히 주님이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을 때에는 feed my lamb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어린 양, 양 중에서 가장 어린 양, 갓 태어난 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제 갓 예수 믿은 성도들도 있고요. 이제 막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일인지 정리되지 않은, 소원마저도 정리되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Take care of my sheep. 양을 돌보라 라는 것입니다. 돌보는 데에는 첫째 참어야 하는 겁니다.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돌보는 과정 속에서 반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보는 과정 속에서 속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지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나요? 집을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듯이 참고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는 속에는 어떠한 것에도 상관없이 너는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구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말씀은 미러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거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지만 주님에게 있어서 나는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주 아주 갓난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린 양이었던 나를 먹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믿음이 생기는가 했더니 우리는 주님의 돌봄을 박차고 나가서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갈게요 라고 했던 그런 반항적인 양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주님에게만 돌봄을 받기로 원하는 나만 사랑해 주십시오 라는 고집이 있었고 이기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도 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주님은 때로 이해하기 좀 힘든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곡식의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못된 사람이 와서 밤에 몰래 거기에다가 나쁜 가라지 씨앗을 덧뿌리고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좋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발견한 일꾼이 주인에게 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야 알곡이 잘 자랄 것 같습니다.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인은 의외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가만두자. 나중에 다 추수한 후에 그것을 골라내면 된다. 그때 가서 가라지를 태우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밭에 꼭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막으셨을 수 있고 그리고 막아주셔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알곡인 우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가라지를 용인하시고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가라지와 더불어 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풍성하기만 한 수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명력을 갖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생명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어도 양이 많아도 그 많은 양 속에서 참된 알곡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 옆에 있는 이가 알곡이라면 그 알곡과 더불어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만약 내 옆에 있는 이가 가라지라고 하면 나는 그 가라지와 더불어 바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그 누가 앉았던 어린 양이든 반항이든 알지 못하는 이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삶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니까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숙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는 모든 이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먹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말씀을 나누어주고 내가 받은 은총을 나누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부터 점점 멀리까지 올 한 해에도 이제 다음 달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IT, 어떤 분은 쿠바를 준비하고 또 볼리비아를 준비하고 또 오클라호마의 우리 학생들이 지금부터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먹이려고요. 증거하려고요. 그들이 알곡이든 가라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뉴욕에서부터 시작돼서 고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까지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나를 믿고 맡겨주신 알곡이요 가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먹여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터득해야 될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기술입니다. 인생의 큰 기쁨도 큰 아픔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사람이 지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상처와 치유, 행복과 불행이 다 가까운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보낸 눈빛 하나에 하늘을 날기도 하지만 그가 던진 말 한마디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하루에 한 번 예수님을 증거하자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옆이 알곡이든 내 옆이 가라지든 내 옆에 어린 양이든 아니면은 성숙한 양이든 관계없이 내가 먹은 그것을 그대로 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부터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원히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2018년에는 하루에 한 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를 향하여 증거하던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증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과 영혼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그분은 영국 사람 토머스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선교하였던 웨일즈 출신입니다.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그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목을 내리치려던 그 이름 박충관에게 마지막까지 성경을 전하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에 한국말 배웠던 예수, 문장도 알 수 없습니다. 칼을 쥐고 인 박충관에게 예수, 예수, 예, 세 번 마저 하지 못하고 목이 잘렸다는 것 아닙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영국 사람이었지만 바로 한민족을 위한 최대의 애국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전도와 선교는 우리에게 제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천사에게 맡기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한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올 한 해를 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면 누구일까? 그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일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 나왔더라도 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정말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그 비즈니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거기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언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올해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 유일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부터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먼저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이 일들이 어렵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내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곡이든 내가 가라지든 내 옆에 알곡이 있으면 그와 함께 더불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오니 바른 생명력을 가지고 오직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탓, 남의 탓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약속한 바대로 끝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을 때 이 역사의 시간이 얼마만큼 갈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천국 백성 단 한 명이 태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 울며 영혼을 위해 웃으며 영혼을 위해 기뻐하며 달려가는 우리 하은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